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다.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 큰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변화가 필요할 때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 방식과 방법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데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는 사사시대에서 앞으로 왕정시대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이자 격변기에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안고 있었던 특징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배제해버리고 단지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뜻, 욕망에 중점을 두고 따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이다 보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맡은 제사장도 타락을 했고 예배에 수종드는 레위 지파도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과 예배를 들어야 하는 부분이 무너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면 이런 사사시대라면 결국은 망해버리고야 말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망할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변화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시고 일하신다고 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 놓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서의 가장 좋은 모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확인받고 그리고 그렇게 확인받은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씀합니다. 희귀하다는 이 말씀 안에는 귀중하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없어진 때다라고 이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모델의 예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문제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아서 문제인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인가? 이 부분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부딪혀보면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의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 바뀌어야 하는 때는 언제 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백성들에게 권리를 행하실 수 있는 부분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각각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넘어가는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 시대에서 모세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겪게 되고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의 시대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대의 각각의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서 시대가 바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래야만 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임계점은 열역학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쓰죠. 그런데 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제시한 개념으로서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내용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가 접점하는 자리,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 임계점의 의미로 가득 찼고 이 찬 것이 다른 무엇으로 바뀌어질 때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바뀌어야 할 때는 하나님이 이 바꾸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잃은 임계점에 다다른 엘리가 지나가고 말씀을 듣게 된 임계점에 다다른 사무엘이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임계점에 다다른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임계점에 이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도 말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은 듣기가 더 어렵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신지는 알겠죠.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실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와 기드온과 사무엘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라. 모세는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결국에는 이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와 같은 이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말할 수 없이 유약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기적을 동원하여서 확인을 해야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확인이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사람이죠. 그러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그 인원이 되지 않는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 수없이 많은 그들을 무찔러내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어립니다. 어려도 너무 어립니다.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는 때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6학년, 제가 또 뭘 알겠냐고 하면 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예. 그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엘리의 집안에 내리는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도 희석시키지 않고 가감없이 다 말씀해 줍니다. 엘리에게 내려지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이들의 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받기에 너무 버거우지 않을까?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리고 엘리에게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어리거나 미숙하거나 잘 못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다 행하실 분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로 내몰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영적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몇 번의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이 죄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정을 덮기에 급급했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억지로 떠밀어서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이기로 공모하고 그리고 이 공모에 의해 우리아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기 장군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이 영적 암흑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죠. 한 성읍에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고 그 성읍에는 또 자식같이 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양과 염소를 잡아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식같이 여기는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야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끌고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것만큼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희귀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리고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이나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도 모르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가 이 사실을 알아채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너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으로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 엘리가 그리고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 주의 종으로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아는 엘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나라고 하는 사실들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엘리의 요청에 따라 다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심판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후에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에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 사무엘 한 어렸던 아이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의 선지자 되게 하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찾아오셨고 왜 말씀을 주셨는가 결론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온라인 상황에 성도들이 많이 적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 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있어 라고 듣게 되면 그 찾아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많이 듣죠. 그리고 뭐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거처로 옮겼다거나 또 어떤 이유로 교회를 새로 정할 때 예전에는 여러 교회를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는 어떤지,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지 하나하나 세세히 다 살펴보고 교회를 정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말씀 하나만 들어보고 내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느끼면 그 교회에 가서 등록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정하는 폭이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전도는 유튜브가 한다. 좋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급해서 말씀을 찾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 말씀을 깊이 붙들기 위해 어디에서든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풍성해진 이 시대가 참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설교거든요. 내가 간절히 듣지 않아도 어떤 흥미나 재미로 들을 수 있는 설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즘 쇼츠가 유행인데 쇼츠만이면 된다, 그쯤에 설교를 들으면 다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황했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군대가 강력해서 예전에 잃었던 영토를 다 회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흥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잃었던 영토를 회복된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주셨고 내 조상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매여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자도 없고 너희를 도울 자도 없고 너희 편을 들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리고 평안하고 평화의 시대를 보낸 것은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가장 완악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가고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예배이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감사해야 할 때에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 탐심과 내 욕망으로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신앙이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설교가 있는 시대, 가장 듣기 좋은 설교가 홍수처럼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바르게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력해 있는가? 여러 이유 중에 저는 이 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요. 한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줘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부럽다는 듯이 얘기하죠.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너네 엄마는 좋은 말 해줘?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랑하듯이 얘기하죠. 너 좋은 말 할 때 숙제해. 너 좋은 말 할 때 그만 놀아. 너 좋은 말 할 때 빨리 입 닫고 들어가서 자. 얘가 뭘 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됐으면 그 은혜가 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한다면 거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하여 짐을 짊어지려고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바꾸어 내기 위한 그 살과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앞에 우리는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박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신앙으로 내 삶에 붙들어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꿰뚫고 들어오셔서 그 시대를 변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뭐 우리가 볼 때 위대하고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우리에게 동일한 책임과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변한다고 이 시대가 바뀌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그 이새의 집안을 찾아갈 때 이새는 다윗을 불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식구들에게조차 열외의 대상인 맨 막내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그 다윗에게 주시는 영원한 왕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고 왜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흥미 느끼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듣고 안 들면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긴밀한 코이노니아,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요, 권리이자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신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버려야 할 것들, 잘라내야 할 것들 다 잘라내고 버리시고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 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그 원하시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세움받는 것 복이라고 여기시고 감사한 일이라 여기시고 그 일에 순종하여 나가고자 하는 귀한 다짐과 결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도 않는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기만 한 그 사무엘을 점점 자라게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